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제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즉 다윗의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초창기 때 벌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2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만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당했던 상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 그래서 블레셋 거인족 4명의 장수를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장을 크게 보면 다윗이 만나던 어려움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심판으로 인한 기근, 또 하나는 심판은 아니지만 전쟁을 만났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족 4명의 장수를 죽이는 내용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어제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블레셋 거인족 장수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골리앗과 비교하면 뭐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찌 보면 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골 같은 사람이다. 거인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제를 만나기는 했는데 그 문제가 예전에 해결했던 문제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문제. 그러나 결과는 다윗이 죽임당할 그런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세 명의 블레셋 거인족 장수를 죽이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18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모두 세 사람을 죽이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당연히 또 세 명의 이스라엘 장군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8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이건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앞에 나왔던 다윗과 관련된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온 거예요. 반면 지금 18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기보다는 이미 앞부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패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일종의 정복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장소가 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곱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드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게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튼 그냥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다.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군이 나오죠.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여기 보면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곳과 그리고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런 부분에만 나오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뭐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하게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여러 군대들을 형성하고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갈 때에 중요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긴 하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다윗시대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였던 사람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삽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인족이다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 측에 속해 있었던 거인족이었던 장군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십부개가 삽을 죽인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상황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수세물을 해서 전쟁했다기보다는 영토를 확장하는 블레셋을 토벌하는 그런 전쟁을 한 것 같고요. 장소는 똑같이 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군 이름이 나오죠.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에라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에라난이 어떤 사람인지도 마찬가지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던 18절에 나왔던 십부계나 19절에 나오는 엘하나는 다 당대는 좀 이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후대까지 특별하게 기록되어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 없는 그냥 평범했던 당시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그래도 다윗 당시에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요. 자, 그러면 엘하나는 누구를 죽였느냐? 19절 중간에 보시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베들레헴 같았더라. 이 라흐미는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동생이 얼만큼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다 추측하기로는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골리앗만큼 크지 않아도 여튼 얼마나 큰 사람이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낳아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 때 저희 대학부 학생들이 저희 집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몇 층 몇 호인지를 몰라서 경비 아저씨께 물어본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 식구가 다 자그마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집 몇 층 몇 호다 이렇게 뭐 저희 식구 중엔 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 저보다 작은. 근데 골리앗 식구들은 아마 다 컸을 것 같아요. 뭐 골리앗이 2m가 넘으니까 그 동생도 작아봤자 190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이 라흐미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싸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예. 여기 보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했어요. 이 전쟁 장소가 앞부분에서는 곱, 가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똑같은 전쟁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가드에서 전쟁했다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명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드는 블레셋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영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전쟁을 접경지역, 어찌 말하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그냥 만약 우리 익숙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구나, 블레셋이 쳐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드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공세적인 입장이고 블레셋이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자기 고향에서 싸우잖아요. 가드에 있는 거인족들인데 가드에서 전쟁을 하니까 여기서 지면 나도 죽고 우리 집도 망하고 우리 고향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겠죠. 자, 여하튼 이제 가드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이 블레셋 거인족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장소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신체적인 특징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쓴 거죠.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또 거인족이 또 등장한 거예요. 블레셋 거인족 장수가 이제 네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을 했다. 이게 아마 말로 막 저주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어떤 장수가 나왔느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형들이 여럿 있었죠. 7명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요. 다윗 집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갈 때 이전에 형제들 3명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첫째 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이 삼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 중에 셋째 형의 아들이 요나단인 거죠. 이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여기 보면 이름이 없는 거인족의 소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네 명의 거인족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보면 아, 전쟁했는데 승리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이 삼척동자도 이걸 다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거인족 4명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4명의 각기 다른 장수들이 이 거인족들, 장수들을 다 죽였구나.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거인족이 저쪽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나올 때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서 죽였다. 두 번째, 다윗이 가서 죽였다. 세 번째, 다윗이 가서 죽였다.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도리어 어떠하냐? 골리앗보다 더 작은 거인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세에 몰려서 그래서 쫓겨서 자기 목숨이 위험한 지경을 만나요. 그때 아비새가 등장해서 다윗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인족을 죽인 게 아니고 아비새가 거인족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거인족을 죽였느냐. 첫 번째 거인족은 아비새가, 두 번째 거인족은 십부개가, 세 번째 거인족은 엘하난, 네 번째 거인족은 요나단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수 네 명이 새로 등장을 한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다윗만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잘 놓고 보시면 상황 자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쟁이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 같은 장수가 등장한 건 아니에요. 대적들이 골리앗보다는 작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황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크지만 그래도 골리앗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 한 거인족이 등장했다가 죽이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영과 후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마치 앞부분에서 3년 동안 연달아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4명이나 거인족 장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본문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거인족 장수 또 나오나? 또 다른 키 큰 사람 또 나오나? 이런 염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해서 연달아서 일어나는 참 힘겹고 어려운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다른 용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또 다른 직분자들, 또 다른 사명자들, 또 다른 용사들이 있어서 다윗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각각 나가서 또 승리하고 이 사람도 승리하고 저 사람도 승리하고 그래서 여지껏 군대장관으로 일하다가 거인족을 쓰러뜨린 것인지 아니면 여지껏은 무명의 군인으로 싸우고 살다가 이 거인족을 죽이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장관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앞으로 전쟁할 때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진두지휘하고 승리를 가져올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지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골리앗보다 작지만 또 다른 거인족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죠? 다윗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윗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블레셋 쪽에서 장군이 등장을 하건 암몬 쪽에서 장군이 등장을 하건 바벨론에서 장군이 등장하건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등장해서 위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다윗을 찾다가 다윗이 없으면 그래? 그럼 아비새를 불러와. 아비새를 부르다가 아비새가 없으면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만약에 여기서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들도 이겼으니까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어. 한번 우리가 가서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게 이제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연약한데 탁월하고 훌륭한 다윗 한 사람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연약할 때 탁월하고 훌륭한 다윗을 보내주신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밑에 훌륭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래서 다윗만의 시대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많은 쓰임받는 사람들의 시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빛이 나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이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동역자들과 동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다 똑같이 묻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누가 같이 하느냐? 같이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몇 사람 없이 그냥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왜 다른 교회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오는데 또 성도들이 이렇게 날로날로 부흥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부흥을 못할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곤 했었거든요. 사실 뭐 저는 뭐 시기를 하거나 뭐 질투를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처음에 같이 개척을 하려고 준비했던 분들 중에 똑같은 시기 개척을 한 교회가 우면동 교회입니다. 근데 그 우면동 교회가 처음 이름은 뜨인돌 교회였는데 그 뜨인돌 교회는 개척한 첫 해에 성도가 100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개척한 첫 해에 아이고 첫 해는 그만두고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100명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축하하고 좋아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나는 부흥을 못해도 그쪽 교회라도 부흥을 해야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부흥하고 저희는 많이 부흥하지 못하니까 동기 모임을 할 때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로 농담 반 진담 반 놀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는데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그래서 뭐 저 실망 안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지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보냄받은 것이고 동시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교회를 섬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연약교회를 섬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고 예비해두셨고 보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이 되느냐 그랬었는데 속으로는 되게 뿌듯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아 주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신다.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왕으로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것저것 감당할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 혼자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장군들 네 사람만 등장했죠.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나라와 망하는 집안, 망하는 나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나라에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밑에 훌륭한 관료들이 또 부름을 받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전보다 더 나은 국민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서로서로가 힘을 합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저런 놈이 지도자가 되는가 싶은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말도 안 되는 관료들이 있으며 국민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고서는 각자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가 이렇게 보면 뻔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직장에 나가서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돕는 손길들 함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던 아비새 같은 또 십부계 같은 에라난 같은 요나단 같은 그런 직분자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로 보냄받고 잘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도 다윗만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전쟁터에 나아가 많은 승리를 거두고 골리앗과 마찬가지인 거인족 장수들을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주님이 보내주신 장군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양각색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저 홀로 지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손을 맞잡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협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더불어 협력해야 할 사람들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헌신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